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고요.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그렇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앞에 이제 두 종류의 길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너희와 너희 왕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두 종류의 길이 남아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선포 이후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표징을 줍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사건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너희 목전에서 너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그런 표징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예, 본문을 보면 밀베는 때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그쪽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해보니까 밀베는 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맥추전이 있는 때죠. 이스라엘 날짜로 치면 한 5, 6월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열심히 비가 오고 또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베는 때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고 몇 달 동안 쭉 진행되는 때인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적도 지방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리게 하겠다. 그런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표징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실제로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실제로 사무엘이 선포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돼서 실제로 그날에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가 내려오는 그런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징이 일어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타당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잘 존경하고 왕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 왕이 두려운 존재구나 왕에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이 두려운 자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은 본문을 여기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었죠. 이제 내일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볼 텐데 그 뒤에 사실도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표징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뒤에 본문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회개하는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 혹은 당연한 사람들 또 일정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구닥다리 세대, 꼰대 세대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는 늘 열심히 하던 게 회개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수련회 가면 밤새도록 회개하라고 그러고 앞에 보면 막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누나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울며불며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짓고 살았을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16절부터 18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지금 선포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 사무엘 선포를 통해서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제 말씀과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표징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표징을 주셨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 우리는 이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면 우리가 좀 믿을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표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좋게 이야기하면 표징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뭐 내가 믿겠습니다 반응도 없고 표징을 주시면 뭐 생각해 볼게 이런 반응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이 무반응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들에게 이게 필요할 거다 여기셔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떠하냐? 저 녀석들은 증거를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녀석들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믿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손에 쥐어주고 두 눈에 보이게끔 뭔가를 해주어야만 믿음을 갖는 녀석들이지 그래야만 회개를 하지 그 이전에는 꼼짝달싹도 안 할 녀석들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평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표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야 정말 대단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표적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잘 갖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굳이 이런 증거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실 앞부분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그때에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세 가지 표징을 약속을 해줍니다. 네가 내려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네가 내려가다 보면 누굴 만나서 떡덩이를 받을 것이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표징을 약속을 해주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표징을 약속해 주신 이유는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이랬으면 표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준을 보시고 표징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표징을 주셨는데 여지껏은 표징을 안 주셨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이미 뭐 몇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사무엘이 앞에서 소환해서 해석했던 역사는 출애굽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수없이 많은 표징들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열 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을 주시니까 그거보다 더 큰 표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앞에 홍해가 있어서 홍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정도의 사건이죠. 바다를 맨발로 건넜잖아요. 자기 두 발로 바다를 건너서 발구석 건너갔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에 나 같으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광야 생활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세대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 요단강을 맨발로 그냥 다 발로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건너갔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해와들이 멈춰서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불들이 떨어져서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표징들이 있었어요. 이미 표징들이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좋게 하신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얼마든지 갖고 있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참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수많은 사건들, 표징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수많은 증거와 기적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재 믿음을 갖게끔 못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표징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참 이스라엘은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수많은 기적과 표징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어려운 점. 여러분 아마 이제 뭐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크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 1년 집에서 놀고 계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가다 보면 아버지 및 친구분들이 다 모여 앉아서 화토를 치고 있고 마당에서는 그 집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다 둘러 앉아서 화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어느 집에 대판 싸움이 났다, 집이 뭐 이혼을 했다, 뭐 망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도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자랐으면 저는 절대로 도박 안 하겠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다짐을 하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늘 보고 자랐거든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참 이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에서 컸던 제 친구들 중에는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과거에 보았던 것들이 역사적인 경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망했던 길, 자기 할아버지가 망했던 길,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망했던 길들이 있거든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고 도박하고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고 그래서 망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표징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는 딱 한 가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어떤 게 가장 훌륭한 믿음일까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표정을 주십시오 막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받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표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 어떤 사람은 표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야 그래야 간신히 믿을까 말까 그렇게 출발했었죠. 기드온 같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여러 표적을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반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 백부장 같은 사람은 중풍병 걸렸던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도 하고 수르보니게 여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소문만 듣고도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믿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증거를,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무엇이 과연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저 녀석은 손에다 증거를 쥐어주어야 믿음을 가질똥 말똥한 녀석이야 이렇게 평가하실까, 아니면 저 녀석은 욥과 같아, 바울과 같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겨도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저 아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라고 해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까,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 바라기는 구체적인 증거와 표정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주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여지껏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 증거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나마도 안 되면 주님께 표정을 구하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받아서 그렇게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도마처럼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졌던 믿음보다 오늘 갖는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귀한 믿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하는 사람, 어떻게든 믿음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구체적인 기적과 표징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흔들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들을, 표징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목전에서 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설령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없어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바울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권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